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깨진 유리 조각을 품는 바다 같은 인생, 정말 멋진 제목입니다. 우리 황무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4년 전 정확히 이맘때에 여기서 여러분들과 처음 예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서부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새벽 설교하고 다시 돌아갔었는데요.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인사를 하면서 서부에 출발할 때 75도였는데 여기 내리니까 27도였습니다라고 인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보니까 9도입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실 만한 넉넉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도 호흡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에 목말라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꼭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글래스 비치라는 독특한 이름의 해변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온갖 마을의 쓰레기를 사진처럼 버렸던 곳입니다. 저기 1920년대의 글래스 비치의 모습인데 사진을 보시면 중앙에 위쪽에 보시면 자동차를 버리는 장면도 있죠. 그러니까 온갖 폐기물들과 쓰레기들을 다 버리던 장소가 글래스 비치라는 장소였습니다. 1960년대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폐기물들과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뭐 자동차도 수거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수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래에 많이 깔려 있었던 깨어진 유리 조각들을 도저히 수거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치된 해변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보였지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고 지나면서 보아도 여전히 유리 조각이 남아 있었던 그런 쓸모없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러한 순간들,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시간은 나에게 필요 없는 시간이었어. 내가 아무리 그 관계를 되짚어 보아도 나에게는 쓸모없는 관계였고 쓸모없는 만남이었어. 그 아픔은 내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였어. 이것은 버려진 조각이야. 나에게는 필요 없는 퍼즐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우리 삶에는 어딘가에 한 조각, 두 조각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도 어쩌면은 그러한 삶의 조각을 손에 쥐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멈추어버린 삶의 자리 가운데 또는 아 이것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리야, 이런 아픔과 슬픔은 나에게 필요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각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날이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새 날을 마주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말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감옥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 가운데 아, 내가 가야겠구나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조금 예상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갑자기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왜 이 자리에 이 순간에서 자신이 로마 사람이었음을, 로마 시민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이것을 먼저 이야기했다라면 어쩌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침묵하다가 매제를 당할 때에는 침묵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에는 침묵하다가 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떠한 이야기인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도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를 만나는 것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루디아 근처에 있던 많은 형제들도 자매들도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러 가는 길에 한 여종을 만나는데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에게 점을 쳐서 금전적인 유익을 주었던 여종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일을 베풀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종을 통하여 금전적인 유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 앞에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고 말하죠. 당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는 중요한 범죄로 다뤄졌던 때였습니다. 뭐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각할 경우에는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로마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지금 풍속을 전하면서 사회 질서를 흐트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있었던 로마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들의 발언이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전됩니까?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였습니다. 무리가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옷을 찢은 다음에 매로 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줬는데 이것이 일이 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끌려가게 되고 끌려가서 옷이 찢김당하고 매를 맞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었는데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꼬일 게 아니었는데 내가 얻은 이 병이 이렇게 갑자기 악화될 게 아니었는데 나의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질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의 옷이 찢겨지고 매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많이 쳤답니다. 이 많이 쳤다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혹할 정도로 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몇 대만 맞자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혹할 정도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들에게 매질을 가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깊은 옥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에서 가장 깊이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그러한 감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 지금 바울과 실라가 느꼈을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저 깊은 옥,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에 놓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갑자기 끌려 들어가서 깊은 옥에 놓여서 지금 쇠사슬을 차고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밤이 그들에게 어떠한 밤이었을까요? 일단은 참 몸이 아팠겠죠. 가혹할 정도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온갖 상처에서는 피가 흘렀을 것이고 진물이 났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고 누워있기도 힘들어서 어쩌면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끌려와서 깊은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옷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자리에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쇠사슬이 끊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본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간수의 가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그날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날이 밝은 거예요. 그 긴 밤이 괜히 온 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날이 샌 다음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그들을 풀어주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완벽한 그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걸어 나가면 되는데 왜 이 자리에서 바울은 갑자기 본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로마 시민임을 외치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가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가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뛰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서 있는 감옥 간수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더와 그 밖에 있는 수많은 빌립보에 있었던 귀한 그들의 동역자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번역 보면 이렇게 30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을 죄를 심판해보지도 아니하고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때리고 옥에다 가두은 것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옷을 찢기고 그들에게 매를 쳤습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목격을, 그 장면을 목격했을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때 당시의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만히 그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풀려난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던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예수를 이제 막 믿었는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들이 슬쩍 풀려나 버린다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신학교의 교수님이기도 한 슈나벨이라는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단연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도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 공적인 명예 회복을 원했다. 바울이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안정과 위치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무죄한데도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자신 때문에 새로 시작한 신앙 공동체가 조롱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버리면 나는 괜찮지만, 나는 도망갈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신앙 공동체가 혹시라도 그들의 신앙이 위축될까봐, 그들도 나처럼 조롱받고 멸시를 당할까봐 바울은 그것이 마음의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을 때에 또 다른 어떠한 재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또 다른 불리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조용히 나갔으면 됐는데 그것을 침묵하지 아니하고 외친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로마 시민이라는 발언 가운데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상관에게 보고했더니 상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떠나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이 38절과 39절에 동사가 6개가 나옵니다. 듣다, 두려워하다, 권하다, 오다, 데리고 나가다, 떠나기를 청하다. 이 6개의 동사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떠나기를 청하다라는 것만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마지막 동사만 반복하여서 부탁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상관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여기를 나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왔을 때에 당당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매질할 때에 당당함이 없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쩌면은 그들 앞에서 어깨를 활짝 펴고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복음 앞에서 신앙 공동체 앞에서 당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셨던 모습, 여러분들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드러내고자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전하고 싶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아무리 매를 맞아도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침묵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신앙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로마 시민됨을 드러내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영적인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조금 역설적이지만 부탁을 받으며 감옥을 떠나게 됐던 바울,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본문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갔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이었죠. 그 집에 갔더니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만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신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건넸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겠습니까? 이 자리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되었던 자리죠.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떠났을 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루디아를 비롯한 이 형제들만이 유일하게 처음부터 나의 복음 사역에 후원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졌고 바울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뿌리를 내렸을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바울의 사역에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는 고마운 이야기이고 우리 삶 가운데는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원리를 좀 적용해보고 우리 삶에 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삶의 모든 조각이 복음을 위해 재활용된다. 삶의 모든 조각이 복음을 위해서 재활용됩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바울은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육체에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어떠한 고백입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 그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그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율법을 배웠던 것,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내려놨어요. 로마 시민권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 자신이 버렸던 그 조각을 다시 들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이 로마 시민권뿐이었겠습니까? 그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이 삶의 한 조각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그 삶의 낮은 자리들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매제를 당하고, 그가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그가 배에서 죽을 뻔한 일들, 그가 배신당하고 가슴 아팠던 일들, 관계가 꼬였던 일들, 그가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 아파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자리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위한 재료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자랑하고 싶은 좋은 것들, 감추고 싶은 약한 것들, 슬프고 아픈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우러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용광로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자랑도, 아니면 세상이 몰라줬으면 좋겠는 내 삶의 아픔과 슬픔들도 모두 한자리에 녹아내려 복음이라는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시민권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녹여서 복음의 길을 닦는 당당함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가 맞았던 매의 자국들, 흉터들을 통하여 그 흉터를 녹여내어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수치도 모두 복음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삶의 조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잊혀져야 돼, 내 인생에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이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삶의 조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에 빚어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 무언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무언가가 되었든, 아니면 내가 감추고 싶은 것, 지금 견디기 힘든 것, 다시 돌아보아도 돌아가기 싫은 그 삶의 자리가 되었든 한들 그 모든 것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 언제 나를 찌를지 모르는 유리조각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걸작품 인생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로마 시민됨도, 그의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한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이 만지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때로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 삶의 조각이 있다면 그 모든 퍼즐들을 십자가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린라이트는 복음이 흐를 때 켜진다. 하나님의 그린라이트는 복음이 흐를 때 켜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갑자기 옷이 찢김을 당하고 갑자기 우리가 매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호한 순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이 열리면 빨리 도망가는 것이 기회야 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면 항의하는 것이 너의 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함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쇠사슬이 풀어졌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 밤에 간수와 그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감옥을 빠져나갔더라면 어쩌면 바울의 사역을 평생 동안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자들의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숨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파란색 불, 그린라이트를 나의 유익함과 나의 안이함과 나의 평안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 가운데 그린라이트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안위와 내 삶의 평안함 앞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힘있게 흘러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발견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때로는 우리가 매질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을 나가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매질을 당할 때 침묵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날이 밝았는데 그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삶의 줄기 가운데 우리 인생을 던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멈춤 없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감옥에 갇혀서 정지된 인생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복음이 흐르는 자리에 놓여졌을 때에는 그 감옥에서도 우리의 삶은 전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정체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복음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복음 앞에 세웠을 때, 우리의 삶을 그 복음으로 해석해 나갔을 때 어디론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빨간불처럼 감옥에 갇힌 인생입니까? 갑자기 매질을 당한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나에게 펼쳐진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지난 시간의 일들이 다 무익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내 삶을 해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글래스 비치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수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비치가 참 아름답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가까이 보면은 오색찬란한 이 유리조각들이 그 바닷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그게 예쁘니까 자꾸 퍼가나 봐요. 이제는 가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유리조각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저렇게 작은 탑을 쌓아놓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곳이 되었어요. 한때는 폐기물 처리 장소였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바닷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래스비치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박혀있던 유리조각 때문이 아닙니다. 그 유리조각을 품었던 바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작은 파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 이것은 필요 없어, 가치가 없어라고 말하는 삶의 퍼즐도 지금은 멈춰 있구나, 지금은 답답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삶의 퍼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음의 재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폐기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이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친 파도가 있습니까? 그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걸작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품은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버린 시간 같고 다시 돌아보기 싫은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친 파도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삶을 돌아보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버려진 시간 같은 시간에도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신 하나님, 닫혀있고 막혀있는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리파편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때 아름다운 오색찬란한 바닷가가 되었던 역사가 우리의 모두의 삶을 통해 나의 얘기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